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후보인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키는 경제 분야 공약 중 식료품 세금과 관련 공약을 9월 1일 발표했습니다. 영키 후보는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주지사에 당선되면 식료품 세금을 없애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각종 식료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13개 주 중 하나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왔던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키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정과 가족이 경제적 고충을 줄이며 더욱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나에게 한 표를 던져주면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가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글렌 영킨 후보 선거 캠프에서 내놓은 것으로 복제를 금합니다.
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9월 20일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 시점 미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오퍼스 출근 관련과 그 사안들 그리고 이 코로나 부스터샷 관련 얘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뉴스로는 인신공격과 의혹폭로 등 네거티브로 점철되고 있는 대선 관련 사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오코스 결성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오코스 문제 때문에 뭐 프랑스에서 뭐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네, 뭐 이 오코스라는 것이 일반 민생 쪽과는 이제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돼갖고 뭐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굉장히 파문을 던지고 있죠.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대외 정책이라든가 스탠스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적지 않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오커스라는 것은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은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이제 하나의 안보 협력체를 3국 안보 협력체를 발족을 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 인도 태평양 쪽 이쪽에 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국 압박을 이제 훨씬 더 강화한 이제 그런 포석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호주에 미국이 영국이랑 같이 이제 공조를 해갖고 그 호주로 하여금 핵 추진 잠수함을 건져오는 것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양호한 18개월 만 정도쯤 시한 내에 뭔가가 이제 이 가시화되는 걸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그 어떤 소식이었고 네. 그와 연관돼서 이제 프랑스가 하필 얽힌 게 이제 호주 쪽에서 뭐 막대한 한 700억 달러 가까운 이제 그런 그 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제 디젤로 가동되는 잠수함을 수주를 했다가 원자력으로 가동되는 잠수함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것이 다 이른바 이 그 수주 계약이 이제 취소가 되고 나니까 이제 프랑스가 엄청난 이제 타격을 입었다 해서 이제 반발하고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국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로서는 뭐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이 뭐 따돌림 당한 거자 이제 수모를 당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팽 당한 거나 다름없는지 그런 이제 저기 저 발로 채인 거나 다름없는지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 제일 뼈 아픈 대목은 일단은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이 세 나라가 안보 협력체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뭐 사실 그것이 하루 이틀 내에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무자 선에서 혹은 이제 최고 정상급 선에서들 얘기가 오갔을 거고 그게 바로 이제 G7 정상회담할 때 뻔히들 이제 각자들 만나서 서로 잘 지내는 거고 뭐 저 인사를 하는 와중에 이 세 나라가 이제 은밀하게 모여갖고 거기서 가닥을 잡고 이제 프랑스는 완전히 뭐 보도 나올 때까지 몰랐다 아니면 몇 시간 전에까지도 몰랐다 이런 거까지 완전히 배제된 거겠죠. 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이런 유 부분 외에도 우선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뼈 아픈 대목이 되겠죠. 네. 660억 달러, 660억 달러라니까 뭐 막대한 돈인데, 네. 이제 뭐 한 나라 국방 예산보다도 훨씬 더 웬만한 나라보다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거액인데, 이제 이거를 그래도 그 당시 G7 때도 이제 프랑스가 호주 총리를 또 아마 각별히 예우를 했나 봐요. 네. 아주 큰 손님이니까. 그랬다가 이제 이게 그야말로 다 무산이 돼버리고 나니까 프랑스 방위산업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난 핵폭탄을 맞은 거나 다름없겠죠. 네. 이게 뭐 한두 척도 아니고 이제 십여 척을 건조하면서 엄청난 돈을 거기다 넣으면 당연히 이제 방위산업 메인 그 주계약자도 있지만 이제 하청업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그 인력과 이제 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하게 이게 상품 어떻게 하다가 하나 안 된 거와는 종류가 다르죠. 특히 이제 이 방위산업과 관련된 무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팔면 비행기 파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리, 부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비행기를 팔면은 그 비행기가 계속 10년이든 20년이든 실전에서 이제 투입돼 갖고 현역에서 취역을 하게 되고 나면 그 이후까지 10년 혹은 20년 혹은 그 이후까지도
그렇죠.
계속 이 뭔가가 이 이제 무기 제공을 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이 부품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관리 비용을 이제 맡아주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두 나라 관계에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이 되겠죠. 이제 네. 무기를 판 입장에서 나아가서 이제 이런 그 고성능 무기 뭐 잠수함이든 함정이든 비행기든 팔게 되거나 하면 이제 그만큼 그 이른바 이 이제 캐리어가 생기니까 네. 꼭 그 나라가 아니라도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 어디 한국에 이거 우리가 20대 판 거야 또 뭐 호주에 10척 팔아서 그래도 이제 그만큼 그 하나의 품질 보증이 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이 파생 효과가 엄청난데 그것이 다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거고 또 하나는 이 이제 말 그대로 직전까지 몰랐다는 거 뻔히 눈뜨고 당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프랑스 입장으로 봐서는 특히 이제 안보라는 협력체 속에 프랑스나 영국이 이제 유럽 국가들이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쪽은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차피 다 영국이 그랬었고 이제 프랑스도 스스로를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저 강대국으로 여기고 있고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고
네.
이 전 세계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태평양 쪽에도 자기네들의 영향력이라든지 이제 존재감을 높이고 싶은데
네.
여기서 바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쟁 심 이제 그냥 그 천하의 이제 서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네. 물론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각별한 건 알지만 영국은 딱 참여하고 또 호주가 끼어들고 자기네는 완전히 이제 배제된 것 같은
네.
이런 이제 왕따 그래서 물론 이제 독일과 더불어서 프랑스라는 것이 항상 동맹은 동맹이지만 미국에서 영국과는 달리 일종의 이제 자주 노선이라든가 그전 드골 때부터 시작해서
네.
어딘가 이제 조금 자기들의 독자 노선을 추진해왔던 나라가 프랑스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안보 협력 체제 구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국제적인 위상에서도 타격이 오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왕따도 당했고 그냥 뭐 이 뭐로 봐더라도 이 참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큰 수모란 말이죠.
네.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대사를 소환한다, 뭐 국방장관 취소한다, 뭐 다 그러긴 한데지만은 결국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그 외교 안보 미국의 대외 외교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고스란히 이제 드러난 리얼리티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로서는 한 등급 낮은 이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 현실 이런 것들이 프랑스로 봐서는 뭐 이 안팎으로 이 참 엄청난 그 폭탄을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이 호주라고 그러면은 저희는 옛날에 학창 시절에는 낙농 국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 세계 이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 호주는 코드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곧 코드 정상회담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호주가 또 이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미국의 뭐 동맹으로 이렇게 중요한 동맹이다 이렇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과거 냉전 때 이른바 이제 소련이랑 대비할 저 대처 그럴 때는 네. 그 당시 이제 어차피 이제 미국의 대외 외교 안보 내지 그 비중이 조금씩 변해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냉전 때는 소련과의 대결 때 네. 소련이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토든지 뭐 이런 거를 확장해 나갔을 때는 유럽 대륙이 무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을 저지하는 이 이제 그 냉전 그 관점에서 봐서는 유럽국들이 절대적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되어 왔더랬죠. 네. 이 이제 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토도 결성이 된 거고 미국과 나토가 이제 힘을 합해서 대소련 견제 뭐 거기에 이제 이 핵무기 미사일 같은 것들도 배치하고 그 막강한 이제 전투력을 해갖고 이른바 바르샤바군과 이제 맞설 수 있는. 네. 이제 그것이 결국 이제 냉전 시대였던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신냉전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중국이 바로 과거 소련이 차지했었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상의 어떤 비중과 역할로서 이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한마디로 세상이 바뀐 거고 냉전의 대상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이제 새로운 전개가 펼쳐지다 보니까 미국 입장으로 봐서는 이 유럽이라는 무대의 중요성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네. 이제 러시아가 지금 뭐 여전히 핵무기라든가 뭐 군사력인 측면에서는 뭐 중국을 훨씬 앞도합니다만은 군사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뭐 생산력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제 많이 뒤쳐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파트너 내지 경쟁 상대가 중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관심과 집중도 이제 달라진 거고 예. 바로 바이든 정부는 이제 그거를 분명하게 지금 공시하고 있는 거고 아프간 철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저께인가 이제 CNN 보도를 보게 되고 나면은 한마디로 이제 미국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입 닥치고 중국, 닥치고 중국이라는 예. 그 뭐 외교, 무역, 교육 하다못해서부터 지금 모든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쪽이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미국의 정책 방향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럽도 유럽이긴 하지만은 새로운 중국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 포위를 허구를 내면은 호주가 달라진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남태평양 쪽으로 쭉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어차피 태평양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이제 미국은 동선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네. 가장 중국과의 전선이 이제 이른바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이제 동남아로 해갖고 저쪽 사우디 쪽으로 가는 그런 해로이긴 하지만은 네. 그건 이제 가장 최전선이고 그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호주 아닙니까? 그 호주의 존재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도 커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생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나 독일 다 동맹이긴 하지만 유럽 동맹이긴 하지만은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 모르는 나라는 뭐 없긴 하겠지만은 프랑스는 프랑스어고 독일은 독일어 쓰는 나라고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영국, 뉴질랜드는 다 이른바 영어권 국가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점으로 봐서는 훨씬 더 가깝죠. 미국 입장으로 봐서는 신뢰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이제 파이브 아이즈 같은 정보 공유 같은 데도 보기도 하면은 뜬금없게도 호주나 뉴질랜드가 들어가 있고 영국이랑 같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입장으로 봐서는 같은 동맹이고 이 러시아 혹은 중국과 대항할 때 다들 힘을 합쳐야 될 거지만 서로 좀 결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영국과 프랑스가 이게 이 당연히 겉으로 봐서는 다 동맹이긴 하지만 유럽 동맹이긴 하지만 급이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주 쪽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쿼드 인도, 호주, 일본 더불어서 이제 쿼드로 해서 대중국 포위망의 의미를 지는 것이 결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며칠 있으면 내일 모레인가 하면 이제 정상회담을 헌대는 예, 거죠. 예. 워싱턴에서. 이 와중에도 네. 또 대면 정상회담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커스가 결성이 됨으로 인해서 영국과 호주라는 이제 미국 어떻게 보면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겹치기 출연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 포위망에 있어서. 그래서 뭐 말로는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당연히 노림수는 이 바다를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 압박 그 장벽을 구축할 때 호주가 이제 중요한 국가로 됐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추진을 지원을 하고 이제 기술을 제공한다는 건 엄청난 이제 변화가 있는 게 이게 사실 이제 NTP라는 것이 그 핵의 확산을 저지하자는 이제 일종의 약속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라든가 이란의 핵개발도 당연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서 그 핵발전이라는 이런 측면은 민간용으로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이건 명백히 군사적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으로 그 핵의 확산을 지금 사실은 그 벽을 무너뜨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안게 될 부담도 크죠. 또 당연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도 그러고 이미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나 이란 같은 경우에도 왜 뭐 우리 핵개발은 막고 다른 대쪽 니네 군사적 저 핵전용은 저거 하느냐라고 명분도 딸릴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도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을 기술 제공한다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정말 이 대중국 포위망에 있어서 이런 무리수를 감안하지만 반드시 키워야 될 내 같은 편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미국이 핵잠함 기술 제공한 것은 1958년에 뭐 영국 이래 처음이래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술 교류를 주고받고 있긴 하겠지만은 핵심 중에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핵추진 이제 미사일 위에 또 그 핵잠수함 기술인데 네.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공해 준 건 영국밖에 없는데 그 다음 나라로 이제 호주가 간택이 됐다. 이게 선택이 됐다는 건 그만큼 호주의 비중 내지 역할이 커졌다는 거고 바로 그 이유는 대중국 포위망에는 새로운 전략 구도 하에 호주의 역할과 중대성이 엄청나게 커졌다.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프랑스보다는 이제 호주가 더 중요하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프랑스 입장으로 봐서는 뼈저린 부분이고 네. 이 호주의 이제 위상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성이 달라졌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코드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하게 되고 나면 일본 신문 뭐 보도 온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공동성명 초안 같은 것들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고 나면 반도체 같은 이런 전략 물자 공급망을 이제 같이 구축하는 데 힘을 합치고 네. 첨단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하고 하는데 같이 합심을 해나가고 특히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이랑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다 이런 식의 얘기는 말로는 안 이렇게만 했지만 이건 대놓고 중국에 대한 이제 딱 중국이 그렇게 뭐 5G라든가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기술 개발을 해가고 있지만은 이제 중국과는 전혀 이제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관과는 다르다. 지금 이제 가치 동맹, 민주 동맹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코드 때에도 이런 공동 성명까지 이제 구체화되는 거 보게 되고 나면 이것도 타겟은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대중국 압박이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오커스 같은 경우도 대중국 압박. 그래서 하여튼 미국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나면 미국이 그야말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집중해 나가고 가장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다. 그 일환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은 과감하게 밀고 거기에 역할이 떨어진 나라는 버린다. 내지 아니면 제껴놓는다. 라는 그런 것들이 이번 오커스의 결성 과정에서 전에 나타나는 거고 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우리 먹고 사는데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미국의 거대한 장기적인 그 전략 변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시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여기에는 이제 안보 외교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또 한국도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서 이 오커스는 작은 세 나라의 어떤 이런 나라의 결성 같긴 하지만 그것이 세계 전체 특히 핵강국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뭐 북한, 일본 뭐 이런 류의 이제 그 세계 외교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나라들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은밀을 하고 반출을 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이제 변화가 이번에 제시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 전망대에 오늘은 그 오커스 새로운 군사 동맹의 거취로 보여진 뉴스와 아니면은 그 안에
그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선한 한국 특산물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특산품 상설 매장이 전남 중소기업 진흥원 후원으로 애난데일에 위치한 K마켓에서 상설 전시 판매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납품하는 명인 병준젓갈, 반찬류, 서대, 코다리, 멸치 등 방건조 생선,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초류, 각종 나물 등 풍부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장은 9월 19일입니다. 추석 맞이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의 김남수입니다. 1956년 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기간입니다. 늦게 가입하시면 평생 내는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기 쉽게 703-256-0300 703-256-0300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QMB 함께 가지고 있는 분 65세 지나서 은퇴하시는 분 메디케어 무료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나는 자고 나면 어깨가 결리고 손발이 저려
혈액순환과 면역력이 좋은 신파워골드를 먹어봐
우리 남편은 전립선이 안 좋아 밤마다 소변보로 일어나
신파워골드 한번 먹어봐 그거 먹으면 싹 다 해결된다니까
신파워골드?
쌍별 귀뚜라미로 재배한 동충하초와 최고급 약재로 만든 건강보강제인데 미 FDA와 한국식약청 허가가 난 제품이라고
그래 우리 부부 신파워골드로 파워있게 살아야겠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덕동바이오 신파워골드 지금 문의하세요 646-220-9560
웰빙모아와 모더니에서 구입하세요.
곧 추석이 다가오네요. 추석 선물로 제스피릿 선골드 잊지 마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20가지 이상, 특히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오렌지 3배나 들어있는 제스피릿 선골드 키위.
이번 한가위에는 달콤한 맛의 제스피릿 선골드 키위를 선물용 패키지로 준비했습니다.
선골드 키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지금 구입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를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이 오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말이죠. 그 중에 이제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이 핵 잠수함인데 이 핵 잠수함은 전 세계 해군을 보유한 나라의 뭐 일호망이다. 그리고 뭐 해군력의 뭐 진짜 가장 중심에 있는 꽃 중에 꽃이다 이런 이야기 있고 또 로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아, 사실 이 저희 대한민국도 굉장히 이 핵 잠수함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이 바이든 정부와 한국 정부가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져서 이 핵추진 잠수함 갖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도 계속 관심을 갖고 싶어 했고 네. 지금 현 정권 같은 경우도 또 대선 때 이제 그런 언급도 했었대랬고
네.
예, 어쨌든 억지력을 핵무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핵잠수함이 갖고 있는 위력이라든가 이거는 대단하니까. 뭐 네. 디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재충전 때문에 네. 물에 떠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소음소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이른바 계속 물 속에 머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
네.
아, 이 연료가 그야말로 무한히나 가는 거나 다름없을 수 있는 이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몇 달이든 얼마든 그대로 물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식이면 설령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공격용 잠수함 디젤 추진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목을 지키는 데 앉아서 거기서 이제 웅크리고 있으면서 몇 개월이든 지키고 있다가 나오는 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억지력이라든가 이런 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갖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런 걸 하면서 혹시나라고 했는데 미국 측 자체가 뭐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 모르지만 절대 이게 딴 데는 아니다. 이게. 호주만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못을 받고
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무리수를 감안하지만 호주만 하는 거지 딴 데는 뭐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한국이 뭐 핵무기도 그렇지만은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가들 이렇게 나오는 보도들을 보게 되고 나면 기술적으로는 뭐 충분히 한국도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게 뭐 일본이 그렇듯이 한국도 맘만 먹으면 그것이 여건만 조성이 되고 나면 핵무기 뭐 잠깐이면 가질 수 있는 뭐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야말로 이제 미국이라는 그 핵 확산에 뒤에서 이제 이 저걸 쥐고 있는 그런 데서 이제 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핵추진 잠수함도 이제 그렇다고들 하는데,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데 그러면은, 이 미국이 한국에도 같은 어떤 잣대를 들이줘서 이제 그런 거를 오케이를 할까, 그걸 이제 허용을 할까라는 네. 부분인데, 일단 뭐 어쨌든 되려면은 이제 기술을 가져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핵추진 잠수함이 움직이려면 연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농축우라늄이 이제 조달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데 부분들이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에도 규정에 제한이 돼 있고 또 시장 자체나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어떤 양해 내지 허가 뭐 이런 거 없이는 뭐 제3국을 통해서 혹시 프랑스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었지만 뭐 이른바 그 원자력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꽉 쥐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 감시망 내지 입김을 벗어나서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 정부가 오케이를 호주처럼 해야만 가능한 것이 핵잠수함인 저 설계인데
네네.
미국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또 일본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그 이상으로 이제 일본도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압박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서 어쨌든 간에 군비 경쟁이라는 어떤 불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신뢰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거로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호주에 대한 어떤 이제 프랑스를 두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과연 지금 이 미국 이런 데가 한국, 특히 이제 뭐 이제 문재인 여권 얼마 안 남았긴 했습니다만,
네.
한국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이 호주와 같은 그런 신뢰 내지 믿음을 갖고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극비의 원자력 기술을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뭔가 결해서 만들게 해준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든 이 친구들은 내 등에 칼을 꽂지는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섰으니까
네.
바로 그런 이제 비장의 무기를 전수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한국이 그렇게 했는가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그건 또 별도의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뭐 한미동맹 그렇지 않아도 삐걱거린다라고 그러고 이 안보조약, 저기, 파이브 아이즈 같은 뭐 이런 정보 공유 때도 필요성은 엄청납니다만은 일각에서 나오는 건. 그 한국이랑 같이 민감한 정보 했다가 그 밖으로 새 나가거나 부르러 넘어오면 어떠냐는 그런 이론들이 탁탁 제기된다는데. 예,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호주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 봐서는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뭘 같이 공유해도 절대 밖으로 새나갈 일이 없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건 절대 안심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안보 영향이라든가 주변 뭐 이런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네.
대중국 압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한반도에서 단단하게 어떤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밀겠죠. 어떤 경우든. 그러나 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취하고 있는 거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계속 좌고우면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인데 그것이 쉽게 허락이 이제 오케이가 될까 미국 입장에서 본다는 데 보면 당연히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 호주라는 예외가 만들어졌긴 했지만은
네.
한국이 또 그런 기대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된다고는 뭐 쉽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세계의 무기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뭐 최첨단 뭐 무기 뭐 무인 무기도 그렇고 뭐 그렇죠. 전술 무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지금 이런 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배제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참 우리가 대한민국 국방력을 앞으로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많이 있겠죠.
예.
딱 어느 선까지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번 이 오커스 사태가 주는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오커스 사태, 오커스를 보게 되고 나면 이제 미국이 올인해서 그야말로 이 군사 외교도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무역이든 뭐 교역이든 경제든 모든 측면에서 이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구나라는 네. 걸 지켜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미국의 국익 뭐 당연히 이제 프랑스가 반발하거나 이걸 건 몰랐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라는 카드를 버리고 호주를 택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제 뭐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움직이고 그 국익이라는 잣대에서 더 프랑스가 뭐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데가 호주라고 판단되고 나면 호주를 택하는 것을 보여줬다. 아프간에서 나온 것은 그런 점으로 봐서는 훨씬 작은 걸 거고 네. 같은 동맹 내에서도 이제 층하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잘들 아시다시피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흔히들 말할 때 다 서방 국가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력한 서방 국가이고 유엔이든 모든 세계 분쟁이든 저 이데올로기든 모든 이렇게 대결 때 그야말로 미국 편에 서 있고 미국 편이라고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영국은 물론이지만 프랑스나 독일도 다 나토의 가장 굳건한 이제 주축들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마디로 얘기된 프랑스라는 카드는 휙 던져버린 거다. 자, 이런 식의 이 잣대나 이 접근이 그럼 아시아에서는 없겠느냐. 그 대상이. 그 역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선 중국 내지 미국의 총체적인 국력을 위해,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되겠고 그 압박하는데 동조할 나라에 가장 신뢰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나라 위주로 챙기겠다. 라는 네. 건데 되면 이제 지금 영국, 호주,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잣대가 아시아에서 적용됐을 때 어디를 먼저 챙기겠느냐 또 어디는 버릴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일본이나 한국이 되겠죠. 뭐 대만은 조금 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뭐 다른 측면 얘기입니다만 중국과의 적어도 지금 대만처럼 중요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속내가 지금 미국의 속내가 일본, 한국, 대만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혈맹이지라고 되지만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진짜 미국 속내가 어떨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뭐 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일본과 두고 봤을 때 그저 비유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동맹 네. 그거 맞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동맥인데 그래서 굳이 비유를 듣는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유럽의 영국이라고 친다는데 그러면 또 한국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정도가 아닐까 다 같은 동맹은 동맹이지만은 네. 그 비중과 신뢰와 역할에 한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미국적으로 봐서는 천양지차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어차피 대중전선에서 일본은 완전히 딱 옷 벗고 뛰는 식으로 100% 가담을 해주고 있고, 네. 뭐 코드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미국 입장과 동조를 같이 취하는데 한국은 꼭 프랑스가 약간 삐딱하게 필요에 따라서 여기랑 저기랑 거리를 두듯이 뭐 그런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 네. 뭐 이거는 그걸 한국이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한국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프랑스가 그럴 수가 있는데 네. 단지 미국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 더 중요한 나라. 중심으로 갈 거고 그 다른 얘기는 덜 중요한 나라는 필요에 따라서 카드를 버릴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카드를 버릴 수 있듯 최후 경우 네.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한국도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일본에 훨씬 못 미칠 테니까 버리는 카드 될 수 있고 대만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대만 위주로 갈 수 있는 거다. 미국과 뭐 잘 지내고 미국의 입맛에 맞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네. 어쨌든 현 세계 질서가 미국 주도로 미국이 가장 초강대국으로서 판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층하가 다르고 티어가 다르고 결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1등이냐 미국이 아닌 상대국 되었을 때 아시아에서는 누구냐 또 유럽에서는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한국이 차지할 위상은 결코 지금까지 한 행태로 봐서는 앞줄에 서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아,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아니라고 봅니다만 과거에 뭐 H9 해갖고 주한 미군들 철수도 했었대랬고 또 뭐 카터처럼 나왔던 얘기 트럼프의 바로 뭐 얼마 전 철군 얘기도 나왔던 건데 아, 미군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한국을 동맹으로 인정하고 그랬을 때가 결국 무슨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바로 그런 대우를 해지 평가를 해준 건데
네.
미국의 필요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나면 얼마든지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거다. 아, 그러니까 몸은 좌깜빡이 키면서 마음은 혈연, 뭐 혈맹이다 이런 것들 그건 단지 웃기는 얘기고 아,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아마 미국은 이제 보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오커스라는 거는 한국과 연결돼서 봤을 때는 아, 미국이 나랑 같은 노선을 취하고 같은 배를 타면은 확확 밀어주고 땡기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 얼마든지 프랑스 짝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 된다니까 한국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를 결정해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다가오겠죠. 결국 왜냐면 미중 대결이 지금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봐서 아, 한국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아, 그야말로 이제 저기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건 잘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역할이나 비중이 커지면은 지금까지 소원했던 부분도 해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데면 얼마든지 제2, 제3의 또 다른 이제 프랑스 골이 날 수 있다는 걸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속적인 관심, 저 지속적인 함께라는 또 이런 테두리 안에서 가야 되는데 무슨 때 되면 그냥 승선하려고 그러는 그 얌체 같은 발상은 사실 용납이 안 되겠죠.
글쎄 뭐 우리가 뭐 속내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예, 뭐 우리가 한국을 지금 비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미국 입장에서만 본다고 했을 때 아, 그렇게 뭐 이쁘겠습니까? 하는 게 한국 하는 게 문재인 정권 하는 게 이쁘겠어요? 말로는 지금 그래도 다 안고 가야 왜냐면 어쨌든 그래도 다 끌고 가서 하고 있는 것이 또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저걸 하는데 그 하나하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나면 딴 데 다 떠나서 일본 하는 거나 한국 하는 걸 보게 되고 나면 눈에 확확 들어오지 않겠어요? 바보가 아닌다며요?
하여간 이번 지금 방미 일정 중에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쏟아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전하는 이야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웹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낡은 중고차나 못 쓰는 세부지가 돈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금속류 거래 전문업체 마일스톤 메탈로 오세요. 자동차나 못 쓰는 금속 제품 등에 대해 즉석에서 현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자동차는 직접 픽업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알루미늄 사이딩을 파운드당 52센트, 고리는 파운드당 2불 87센트, 그리고 동파이프는 3불 33센트에 특별가로 구입합니다. 마일스톤 메탈은 29번 도로상의 852 리 하이웨이, 8522 리 하이웨이 페어팩스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자동차 정비의 민병섭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온 민자동차 정비가 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손길로 여러분의 차를 제 가족의 차와 같이 보살핀다는 저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하게 차를 맡기실 수 있는 곳 민자동차 정비입니다.
페어팩스 메인스트리트상의 PNC은행 건너편 민자동차 정비 703-869-9691 869-9691.
피해갈 수 없는 당뇨 대란. 자연치유력의 회복으로 혈당이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다이아RC를 권해드립니다. 다이아RC는 하버드 의과대학이 연구하고 입증한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최고의 MSM과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던 바나바 잎에서 추출한 코르솔산을 함유, 부작용 없이 쉽고 빠르게 당뇨를 회복시키는 자연치유 제품입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이아RC로 당뇨 잡으시고 건강과 행복을 찾으세요. 다이아RC 자연 건강의 집으로 전화주세요. 703-333-5066 333-5066.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이야기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 3차 접종, 이 부스터샷, 그리고 이 한국 대선 후보들, 이 추석에서 최고의 밑반찬이죠. 그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스터샷,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원래 이제 9월 20일부터니까 오늘인가요?
예,
오늘부터 이제 맞는다고 그랬죠. 예, 예. 뭐 8개월 맞죠, 지난 사람들. 근데 이제 아마 FDA 이제 저기 추천위원회 뭐 이런 데서 일단은 그 전체 다 맞는 건 아니고
네.
65세 이상이라든가 이제 이 면역 같은 경우 좀 체계가 약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코로나 제일 처음에 백신 맞을 때처럼
네.
그런 이제 제한된 쪽이 먼저 맞는 거로만 나왔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제약사 뭐 파이자라든가 모더나 같은 데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몇 퍼센트씩 떨어져 나간다. 이제 면역력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네.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정부도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도 그렇게 해서 공언을 했다가
네.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입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흡하고 그러니까 65세 이상 정도로만 우선 맞는 거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맞은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도 후속 나온 얘기를 보게 되거나 하면 파우치 소장 같은 뭐니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보게 되거나
네.
조금은 더 이제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일단 우선 그건 시행이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이라든가 막 이제 대상이 좀 넓어져 갖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전 국민 성인이면 다 다시 3차까지 맞을 거로 봤다가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FDA 또 그 다음에 CDC 이런 데서 이제 일종의 이제 전문가들이 권고안들을 내게 되고 나면,
네.
그걸 통해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일단 65세 이상은 접종이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봐서 조금씩 해야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델타 변이 뭐 이렇게 해서가 99.5%라니까,
네.
뭐 지금 저기 사망자 숫자가 조금은 줄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뭐 이 한 15만 명 가까이씩 계속 저기 새 환자가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이 코로나 위력이 지금 막강하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부스터샷이 이제 약화된 면역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도 해서 했는데
네.
단지 이렇게 약간 이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우선 1차 대상이 접종을 하게 되고 나면
네.
2차로까지 해서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 결론이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추석 전야죠. 지금 시간이 이제 뭐 한국도 지금 월요일 밤이니까
오늘이 추석인가요? 그럼
내일이죠. 내일 한국이요.
한국 시간은 내일.
한국 내일인데 이제 지금은 한국 시간도 이제 추석 전야, 추석 이브라고 얘기를 하면 뭐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추석 민심에 또 이 추석 식단에서 가족들이 모여갖고 삼삼오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관심인데 이번 추석은 이 한국의 대선 전에 이제 맞이하는 추석인데 이번에 굉장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뭐 네거티브로 해서 서로들 뭐 물고 묶고 뭐 뜯기고 뭐 이런 게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 대선 후보들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뭐 진짜 사실 조금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좀 경선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뭐 저도 이렇게 이제 가끔씩 들여다보게 되고 나면 새삼 놀라는 게 야 이렇게 후보들이 많나 해서
네.
뭐 다 대충 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긴 한데 한쪽에 여덟 아홉 명 씌는 거 보게 되고 나면 뭐 보통 우리 그 전에는 두세 명 양김 삼김 입고 그럴 때는 그저 그 사람들만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무슨 이렇게 약간 들러리 비슷했었는데 지금들 네. 보게 되고 나면 쟁쟁한 사람들이 그냥 일곱 명 씌는 게 참 대단해요. 근데 이렇게 후보는 풍성한 것 같고, 뭐, 여든 야든 말이죠.
네.
또, 나라는 뭐, 그 전에, 20, 30년 전에 비해서 보다는 참 엄청나게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국력이든 커졌는데,
네.
이 갖게 되는 인상은, 그건 뭐, 나라는 좀 커진 것 같은데, 왜 대선 후보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오히려 뭐 좀, 이렇게 과거와 같은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가.
예.
그게 좀 이상해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양김, 뭐 상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지나친 이제 저걸 기대를 가졌는지도 모르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진행되는 것들 보게 되고 나면 여당 쪽에서는 지금 경선이 지역별 경선이 되고 있고
예.
또 야당 쪽에서는 이제 골 앞두고들 뭐 치열하게들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제 우리가 미국 대선 봤을 때, 뭐 미국도 여러 가지 보면 네거티브라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뭐 여자 관계도 나오고,
예.
또 뭐 어디 저 부패 내지 의혹 스캔들도 나오긴 하죠. 근데 참 놀랄 만한 거는, 아, 그것이 각본일지 연극일지 모르긴 하지만 이 두 후보들 같은 경우 그 기자들의 무수한 칼날 같은 질문과 그 특히 이제 반대
네.
어딘가를 허점을 짚고 드는 질문들 그다음에 그 기자들이 묻는 그 무수한 현안들
예.
뭐 그냥 국가 국방 외교 안보에서 시작해서 하다못해 국내 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이슈 현안까지 보게 되고 나면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숫자나 이런 부분들도 잘 저어되고 있고. 이 결국은 대선, 미국의 대선 때 보게 되고 나면은 그 대선 후보들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어떻게 저 많은 현안에 관해서 저렇게 폭넓게 답변할 수도 있고 축적이 되어 있는가를 놀라는데,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네거티브도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 무역전쟁, 또 뭐 외교안보라든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일자리든가 이런 중요한 이슈들. 근데 이 한국 대선판 이렇게 보게 되고 나면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그걸 좀 뭐 그쪽에 대해서 좀 너무 저 부정적으로 봐서 아니면 잘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여야 후보 간에 맨날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어디 스캔들 뭐 대장동 뭐 줄리 뭐 장모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서울시장 때는 무슨 어디 뭐 음식점에 가서 뭐 구두를 신었느니 마느니
네.
그냥 이 주요 현안들 자체가 아, 지금 한국이 당면한 과제나 이런 거로 봤었을 때는 정말 그 외교안보 측면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그냥 폭풍 앞에 서 있는 때나 다름없는데
네.
그 여든 야든 간에 그런 문제 간에서 확실한 어떤 자기의 방책이라든가 아, 방향 아니면 정책 아, 이런 그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은 저놈, 저놈은 저놈 해갖고 그저 물고 뜯고 해가면서 하는 것이 전부 뭐 그렇게만 느껴지는 건지 모르는데 전부 그냥 앉아서 어디 고발하고 저기 검찰에 가서 그저 하고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참 경제는 많이 이렇게 이제 선진국, 준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어떻게 정치는 뭐 누가 말했듯이 뭐 4등급, 5등급 했던 거와 이 저기 그런 얘기도 했었더랬지만 정말 3등, 4등 수준을 못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뭐
맞습니다.
진영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뭐
네.
여당 쪽만 그러냐 보수 쪽이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이런 그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이 저기 대응을 하면서 참 많은 그 기대를 맞췄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쪽도 이제 후보로 등장하고 난데 뭔 얘기를 했는지 아, 뭐 그걸 일일이 보지는 않았으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제일 지금 어쨌든 이제 이재명과 더불어서 여야의 가장 선두주자들인데
예.
아, 특히 이제 뭐 여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권이 이제까지 허든 거 계속하겠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비전 제시가 조금 아, 좀 덜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되게 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판에 관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명시를 하고,
네.
아, 그것에 관해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다 디테일한 걸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난 몇 개월간에 제시한 게 뭔가, 윤석열로 인해서 이 야당으로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때 이 안고 있었던 이 무수한 국가 외교 안보섭도 시작해서 무역 정책,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안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뭘 지향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예.
허구한 날 무슨 줄리 타령 아니다, 기다. 이번엔 또 뭐 사주 의혹이다, 아니다. 그냥 이게 뭐 국민은 대선이 아니라 검찰청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고소고발. 물론 이건 뭐 어느 쪽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걸 봤었을 때 아, 이 지금 전체 제시되고 있는 그 후보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아, 이게 이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뭔가 국가적인 어떤 대계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안목 같은 부분들이 별로 그 갖춰지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정책 토론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래도 최소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보게 되고 나면 뜬금없는 저기 피상적인 얘기만 한두 마디 덧거리고 전부 앉아서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네. 네가 이거 먹었니 저거에 걸렸느니 아, 그래서 참 보게 되고 나면은 아, 좀 거칠게 얘기 되고 나면 열을 봐도 한심하고 야를 봐도 한심하고 저게 뭔 그저 오로지도 하는 거 보게 되고 나면은 아 일종의 그 저 저기 충성 뭐 여당은 앉아서 이제 문재인 쪽 그 문바들 어떻게든지 그 저 끌어내 갖고 그 지지 얻어서 대선 이제 후보로 나가려고 해서 그냥 그 충성 다툼 하는 것 같고 야당도 보게 되고 나면은 아 앉아서 이제 서로 손찌검들 저 손가락질들 해가면서 아 이 서로 네거티브만 하고 있으니까 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뭐 이런 그런 안목이라든지 그런 그 내용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네거티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거짓말 탐지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탐지기까지 나왔다면서요.
아, 예. 아니 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짓말 탐지기가 틀렸다. 저거는 거짓말하고 있는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윤석열 총장이 한 얘기가 그 거짓말 탐지기 정말 잘 맞추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 대한 이 비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홍준표 의원님 말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또 홍준표 의원은 지금 뭐 이상한 데 휘말려 있어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이 왜 조국 뭐 조국수고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저는 뭐 저 개개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재명의 그런 아무런 그 없이 이제 입장에서는 그냥 말씀인데요.
예, 예.
아, 이제 홍준표 뭐 의원이 이렇게 다시 이제 중요한 경쟁자로 부상한 것 같은데 뭐 그거에 얼마인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당내에서는 이제 경선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긴장감도 높이고 예. 또 홍준표 의원의 여러 가지 이제 안목이나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조국 관련 같은 경우가 그것이 돌발 악재인지 아니면 머릿속에 단 건지 모르지만 잘들 아시다시피 뭐 저 유튜브인지 아니면 페이스북인지 해갖고 예. 일종의 뭐 이제 조국 가족에 대한 이 저 뭐 도륙이다 뭐 이런 예.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가 뭐 대충 가장 하나 잡으면 됐지 이리저리 뭐 와이프서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그냥 이잡듯이 뒤지는 것은 적절치 않냐라고 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 속내를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긴 하지만 네. 근데 우리가 아 이 조국이라는 사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조국이 이제 네거티브한 걸로 했지만 차후에라도 네. 한국의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 민주라는 뭐 공정 혹은 정의라는 평가에서 아마 두고두고 회자될 저기 이순신 장군이 늘 회자되듯이
예.
한국의 이제 여야 정치권의 역사 속에서 아마 오랫동안 그래도 남아있을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국이 어떤 측면에서냐면 이 과연 조국의 행태를 보고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이제 조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저걸지 모르긴 했습니다만 조국 가족이 저지른 행태라는 건 그야말로 그 우리가 늘 봤던 대로 공정과 정의 다 입바름 말처럼 하고 철저하게 패거리식으로만 하는 이제 그런 걸 여실히 보여준 게 조국인데
그렇죠.
그 홍준표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국을 은근히 이제 옹호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아마 윤석열이라는 사람 가장 이제 중요한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를 싸잡아서 한 걸지도 모르기는 했는데 본인 이제 해명으로는 뭐 대선이라는 것이 우리 편끼리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까지 다 끌어들이려면 서로 이제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크게 그물을 치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이 그런 의도에서 나온 거일지 모르긴 하지만은
네.
아, 이 제가 뭐 정치 평론가는 아니다만 대선 후보가 돼서 대권을 잡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면은 가장 공통점 중에 하나가 명백하게 자기의 노선에 관해서 자기의 이제 그것이 잘못된 노선일 수도 있고 잘못된 원칙일 수도 있지만
네.
그 뼈대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꼭들 대충 그래도 대통령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것저것 다 끌어안겨갖고 눈을 이리저리 하는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그 가치를 얼마인지 적절하게 훼손시키면서 예. 아 이런 건 물을 타는 사람들은 잘 안 된다. 예. 얼핏 보면 다 잡아야 될 것 같지만은 꽉 쥘수록 오히려 저 손에서 벗어나는 게 그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이제 등장된 것이 노무현인 사람인데 사실 노무현인 사람이 그 전에 부산에 출마하고 이거 그거 부산 출마해서 된다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 이 지방색 이 나라 망국적인 지방색을 이 저걸 하기 위해서는 이 크로스로 저 당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렇게 갔던 거 무모해 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길이지만 갔던 거 또 그다음에 이제 언론 그 당시 이제 뭐 어쨌든 보수 언론이랑 뭐 이제 딜이 저거 했었을 때 조선일보랑 이제 맞붙어 갖고 그러는데 그거 그 엄청난 저항 내지 공격을 받을 걸 감안하면서도 그 매를 감안하고도 들어가서 아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고 이런 부분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제주도 군함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파병 이런 것들에 다 그래서 평가를 받는 게 어떤 경우든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다.
예.
그런 것이 있어야 비로소 핵심적인 집토끼도 하지만 중도층들이 보고 있다가 저 관점이기도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나면 허구 등을 이제 지지를 가는 건데 아 이른바 이낙연 아 그저 오로지 문바 눈 보고 거다 이제 저 홍준표라는 사람 문바에서 혹시 좋아하는 그 저 역선택 때문에 그걸 했는지 모르긴 하지만 지켜야 될 가치라든가 그 안목을 필요에 따라서 저렇게 물을 타버린 사람 이런 데인데 그러면 그는 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본인은 고육지책 내지 나름대로 큰 어떤 그 복선을 깔고 했는지 저 전략을 깔고 했는지 모르긴 하지만은 보수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속내를 보여준 그래서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긴 하지만 심대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냥 제 그냥 저 견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워싱턴 전망대 오커스 그다음에 부스터샷 그리고 한국 대선에 대해서 추석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용일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